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어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한과의 비핵화 실무협상에서 창의적인 방안들을 가져갔고 좋은 논의를 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모건 오테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앞선 북한 측의 발표는 8시간 반 동안 이어진 협상의 내용이나 정신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앞서 북한 측 수석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이날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사는 전적으로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데 결렬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사는 미국이 그동안 유연한 접근, 새로운 방법, 창발적인 해결책을 시사하며 기대감을 부풀게 했지만 아무것도 협상장에 들고 나오지 않아 크게 실망하고 협상 의혹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대표단이 이날 실무협상에서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이뤄진 일들을 검토했고 양측이 우려하는 많은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집중적으로 관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4개 분야 각각에 진전을 가능하게 해놓은 새로운 계획들을 미국 대표단이 소개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2주 내 스톡홀름에서 다시 만나 모든 주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어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미국과의 비핵화 실무협상 이후 협상을 이어갈 의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오늘 담화를 통해 미국이 우리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 인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완전하고도 되돌릴 수 없게 철회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이번과 같은 역스러운 협상을 할 의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아울러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양측이 두 주일 후에 만날 의향이라고 사실과 전혀 무근거한 말을 되돌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판문점 순회 상봉으로부터 99일이 지난 오늘까지 아무것도 고안해내지 못한 그들이 두 주일이라는 시간 내에 우리의 기대와 전 세계적 관심에 부응하는 대안을 가져올리 만무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실무협상을 위해 스웨덴을 갔던 북한 대표단은 오늘 숙소인 스톡홀름 외곽 북한 대사관을 출발했습니다. 전날 협상 결렬을 선언했던 김명길 순회대사 등 북한 대표단은 오전 10시 50분께 차량을 타고 대사관을 빠져나갔습니다. 김 대사는 2주 내에 스톡홀름으로 돌아와 다시 만나자는 주최 측 스웨덴의 초청에 응하겠냐는 취재진 질문에 미국 측에다 물어보십시오라고 답한 채 떠났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4일 예비접촉에 이어 어제 5일 하루 일정으로 실무협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김 대사는 8시간 반에 걸친 회의 직후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미국 측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수교 70주년을 맞아 오늘 정상 간 축전 교환을 통해 관계 발전을 다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축전에서 조중 두 당과 인민은 지난 70년 동안의 여정에서 언제나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세월의 온갖 풍파를 이겨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조중 관계는 지나온 역사를 계승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중대하고 관건적인 시기라며 조중 친선을 세상이 부러워하도록 강화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70년 전 정식 수교한 것은 양국 관계에서 획기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밝히고 중국 공산당과 정부, 인민을 대표해 조선노동당과 정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시 주석은 중조 관계를 훌륭히 발전시키는 것이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외교관계 설정 70도를 계기로 중조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추동해 두 나라와 인민에게 더 많은 복리를 가져다 줄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1949년 북한이 처음 외교관계를 맺은 나라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네 차례 중국을 방문했고 시진핑 주석은 지난 6월 북한을 국빈 방문한 바 있습니다. 홍콩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오늘로 18째 주를 맞아 계속됐습니다. 오늘 홍콩 시내에서는 두 무리로 나뉜 시위대 수천 명이 마스크를 쓴 채 행진을 벌였습니다. 모든 시위 참가자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 금지법에 항의하는 시위입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미국 문화 속으로가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많은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4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실무협상 예비 접촉을 가졌습니다. 북한이 2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도발을 자제하고 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은 최원기, 김영권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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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북한이 미북 실무협상을 5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는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한 가지 미리 양해 말씀드릴 것은 미국과 북한이 실무협상을 5일 갖기로 했는데 저희 이 방송 녹음 시간이 4일 오전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회담 결과를 모르는 상태로 미리 녹음을 해서 보내드린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실무협상 얘기로 돌아가서요. 미국과 북한이 4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실무 예비 협상 접촉을 가졌네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4일 그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실무 협상에 앞서서 예비 접촉을 가졌는데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스톡홀름 모처에서 현지 시간으로 오전 10시께 그 접촉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오전 9시 40분께 현지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서 권정근 전 그 외무성 미국 국장이 나서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공개된 사진을 보니 권정근 그 전 국장은 검정색 양복에 그 푸른 넥타이를 메고요. 아마 그 이발소를 사전에 간 것 같은데요. 머리를 그 단정히 깎은 그런 모습이었고요. 미국 측에서는 누가 나섰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대체로 미국 무부의 그 대북 특별 부대표죠. 마크 램버트 부차관보가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들은 이번 예비 접촉을 일종의 그 간보기 회담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미북 담판 실무 협상이 하기 전에서 상대방의 의중을 타진 탐색하는 일종의 예비 회담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그 미국과 북한이 그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약 그 8개월 만에 날수로 치면 약 220일 만이라고 하는데요. 그 8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것인데요. 이번 예비 접촉 또 실무 협상 결과에 따라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크게 보면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회담이 잘 되는 경우죠. 그래서 비핵화 방안에 그 미국이 합의를 해서 한반도는 이제 비핵화 또 미북 관계 개선 제재 해제 남북 개선 이런 쪽으로 가는 아주 좋은 그 시나리오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제재가 강화되고 북한도 계속 미사일을 쏘는 등 그 도발을 하고 남북 관계도 한층 더 경색되는 이런 그 얼어붙는 이런 시나리오도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미북 관계에서 굉장히 기념비적인 일종의 커다란 갈림길에 서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원기 기자 얘기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이 전에 없던 그 예비 접촉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김영근 기자가 보시기에 이 예비 접촉이 미북 실무 협상으로 이질 것으로들 지금 분석들을 네. 하고 있나요?
북한 당국이 발표한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5일에 실무 협상이 열리게 되겠죠. 하지만 예비 접촉에서 만약에 의견이 크게 엇갈린다면 실무 협상이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네.
북한 정부가 이렇게 일정을 발표했지만 미국 정부는 공식적인 그런 일정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이번 그 협상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1일인데요. 담화를 내고 5일 실무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뭔가 뭐 접촉이 있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지난 그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9월 9일에도 그 당시에 담화를 내고 우리는 그 미북 실무 협상에 나설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10월 1일 나온 것도 이제 같은 얘기긴 합니다만은 용어가 조금 틀립니다. 이때는 그 1일 날 담화를 내면서 5일 실무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합의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과 북한의 뭐 실무자든 누구든 만나서 5일날 스웨덴에서 만나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본고를 하는데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는 지금 여태까지 언론에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짐작하시겠지만은 미국과 북한 간에는 그 대통령 또 북한의 그 김정은 위원장을 연결하는 이제 친서 채널이 있고요. 또 그동안 판문점에서도 그 일종의 그 접촉이 있어왔고 또 뉴욕 채널을 통해서도 소통이 계속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백악관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 사이 또 아니면은 양측의 그 외무성 사이에서 모종의 그 접촉이 있어서 여기서 아마 스웨덴서 그 언론을 좀 배제하고 좀 예비 접촉 그리고 실무 협상을 갖자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들 관측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특이하게 북한은 4일 예비 접촉에 이어서 5일 실무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비 접촉은 왜 가는 것일까요?
네. 미국과 북한은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정의부터 범위까지 의견이 크게 달랐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첨예하게 달랐던 서로의 입장차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탐색하고 앞서 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또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퍼즐을 맞춰보고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특히 상대가 우리보다 다급한지 보고 또 강약을 조절한다는 심리적 차원도 있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번 스톡홀름 예비접촉과 실무협상에 어떤 인사들이 나오는가 하는 것도 궁금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과 북한 모두 그 인사 어떤 사람들이 이제 실무 접촉 또 예비 회담을 나서는지 그 사전에 잘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언론과의 접촉을 이제 꺼리는 분위기인데요.
예.
그 동안에 나온 그 언론 보도 또 현지의 움직임 이런 걸 보면요, 미국에서는 대체로 그 스티븐 비건 대북 정책 특별 대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마크 램버트 부차관보가 지금 그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그 언론에 잘 공개되지 않은 두세 명 정도가 더 있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관측해 볼 수 있고요. 북한 측에서는 한 5명 정도가 나섰는데요. 전에 그 베트남 그 대사라던 김명길 지금 언론은 순회 대사라고도 부르고 대미 정책 그 특별 대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김명길 전 대사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전에 그 미국 국장 북한 외무성의 그 미국 국장을 하면서 한국도 비난화를 많이 하던 이런 그 인물입니다. 권정근 전 그 외무성 국장도 지금 나왔고요. 이 밖에도 김광학 그리고 정남혁 이런 인물들이 이번에 다 같이 비행기를 타고 스웨덴에 갔기 때문에요. 북한 측에서는 한 5명 정도가 지금 나왔고요. 미국 측에서 확인된 거는 비건 마크 램버트 이 두 사람 정도입니다.
예.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8개월 만에 미 북이 다시 만나는 것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잠깐 한 말인데요. 북한은 대화를 원한다. 지켜보자. 이런 내용의 얘기였습니다. 네, 이 북한도 나름대로 회담에 앞서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언급한 새로운 방안이 대체 뭔지 기대감으로 좀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북한 당국의 우선 목표는 제재 완화 또 안전보장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또 자신들이 요구한 장애물 제거에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변화된 입장을 보였는지도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미국 역시 러셀 전 국무부 차관보가 지적했듯이 북한 정권의 전략을 잘 꿰뚫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장애물을 지원해서 상대방이 진정 가능성을 막고 있다 이렇게 우기는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든지 적대시 정책을 갖다 붙여서 그 대상을 또 계속 바꿔가면서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또 계속 요구 수준을 높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의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또 미한 연합군사훈련 대북 제재 또 궁극적으로는 주한 미군도 장애물이라고 북한 정권이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합의하지 않으려는 북한의 계략일 수 있기 때문에 미국도 북한 당국이 그런 과거의 책략에서 좀 바뀌었는지 또 정말 비핵화의 진정성이 있는지에 관해 주목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 미국과 북한은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영변 핵과 비밀 핵시설을 유엔 안보리 제재 5건과 맞바꾸려다가 회담이 결렬됐는데요. 이번에도 그러면 뭐 그와 비슷한 협상을 시도할까요?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난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2월 말 그 베트남 하노이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는데요. 당시 서로들 이제 요구 조건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정상들이 미국 측에서는 그 영변핵 플러스 비밀 핵시설 그리고 모든 그 핵무기 핵시설 이런 것을 다 포기해라 이런 주장을 했고요.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영변핵 시설 하나는 포기할 테니 유엔 안보리의 중요한 그 제재가 이제 한 5건 정도가 있는데요.
예.
이것을 포기할 테니 그렇게 하자. 이렇게 둘이 이러 같은 조건을 맞춰보다가 이제 회담이 결국 안 됐습니다. 결렬이 돼서 이제 회담이 깨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백지 상태에서 해보는 게 아니고 이 같은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은 북한에서는 영변 플러스 이제 언론에서는 알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영변 플러스 비밀 핵시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원하는 것은 비핵화 정의 그리고 검증 그리고 비핵화를 어떤 시간표에 따라서 다 할 건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하기를 이제 미국이 원하는 거고요. 북한은 역시 이제 제재를 풀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같은 두 가지 조건 비핵화와 제재 완화를 어떤 조건과 순서대로 맞춰가느냐 이것이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미국과 북한이 이른바 통 큰 주고받기 그러니까 빅딜이라는 것 대신에 작은 거래 즉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고 동결하고 그리고 제재 완화 같은 것을 이제 받는다. 이런 뭐 주고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예, 뭐 이런저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첫 실무 협상에서 무슨 큰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사실상 적지 않냐. 이런 게 예. 미 전문가들의 이제 공통된 지적인데요.
예.
미국은 우선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확인하길 원한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서 비핵화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또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로드맵 이정표에 북한과 완전하게 합의하길 원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그런 큰 그림이 완성이 먼저 돼야 작은 그림들을 단계적으로 풀어나가고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의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 검증이 이루어지고 나면 부분적 제재 완화도 검토할 수 있다. 뭐 이런 미국의 입장도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미국이 제재와 관련해서 일정 기간 제재를 유예하되 북한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제재를 원상복구하는 스냅백도 고려하고 있다. 뭐 이런 비슷한 뭐 보도들도 나오고 분석도 나오는데 뭐 그런 스냅백을 고려를 하고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 아까도 잠시 얘기 나왔습니다만 2월 말 그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제 미북 간의 여러 조건을 놓고 한번 맞춰봤는데요. 당시 스냅백이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당시에도 이런 스냅백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일정 기간 제재를 유예하고 이제 북한이 만일 여기에서 협조하면은 뭐 제재를 계속 풀어줄 수도 있고 만일 그것을 어기고 뭐 핵개발을 계속한다든가 도발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제재를 원상복구한다.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스냅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역시 이제 미국과 북한 간에 그 신뢰관계가 없죠. 그리고 서로들은 이제 그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한다 그러는데 진짜 제대로 하겠는가. 제재를 풀기 위해서 좀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있고요. 북한은 또 북한 나름대로 미국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진짜로 제재를 완화하겠는가? 우리만 덜렁 핵을 폐기하게 되고 미국이 제재를 풀지 않게 되면 이건 낭패다. 이런 서로들 굉장한 불신감이 있기 때문에요. 일종의 서로들 그 안전장치를 가진 이런 스냅백 이걸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 영변하고 이제 비밀 핵시설 이것을 이제 북한이 단계적으로 폐기를 하는데 여기 금방 될 일이 아니고 이것도 한 1년 정도 될 일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북한이 영변 폐기에 나서면 미국도 그와 동시에 예를 들면 북한의 석탄 수출, 섬유 수출 이것이 이제 큰 문제인데요. 이것을 한 1년 정도 수출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이 석탄을 이제 중국으로 수출해서 돈을 벌어서 경제 제재를 좀 완화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안도 있지 않겠나 그런 것이 지금 언론에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것이 될지 안 될지는 역시 그 실무 협상을 통해서 양측이 비핵화에 대해서 방안을 합의를 하고 이런 검증 이런 것에서 합의를 하고 구체적으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좀 두고 봐야 될 그럴 사안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그 이제 많은 제재 전문가들은 이런 스냅백 접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제재를 한번 풀고 나면은 다시 나중에 원상복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엔 제재에서 해결이 됐는데 다시 북한이 이행하지 않아서 다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하려고 했을 때 북한의 입장을 그동안 계속 두드려왔던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예전과 같은 그런 강력한 제재에 동의할지 불투명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먼저 북한의 입장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거기에 따라 시퀀스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씩 해결해 주는 게 낫지 이렇게 무턱대고 중요한 제재들을 이렇게 잠정적이나마 해제하는 것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부메랑 함정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예.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 회담이 잘 안 돼서 또 뭐 결렬이 될 가능성도 물론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좀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예.
뭐 서로의 간극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크면은 대화 회의론이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하지만 워싱턴과 평양 모두 정치적 목적이 있고 그 성과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화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예.
따라서 협상이 순조롭지 않더라도 회담장을 그냥 박차고 나가지 않고 다음 실무협상 날짜를 잡느냐가 이번 첫 실무협상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물론 작은 합의라도 이번 실무협상에서 이루어진다면 3차 정상회담 얘기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예. 자, 이 주변국들의 반응이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한국과 중국의 반응을 좀 어떻습니까? 좀 살펴봐 주시죠.
네, 한국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이것이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이런 입장이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보도를 드렸습니다만은 지난번에 그 유엔 총회가 열렸을 적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에 와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한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실무협상이 빨리 돼서 이것이 돼서 그 비핵화가 이루어지면은 이것이 그야말로 세계사적인 큰 업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바로 이런 말이 그 한국이 갖고 있는 그 커다란 기대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상징적인 거고요. 중국도 당연히 미북 협상이 잘 돼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고 이를 통해서 그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자, 뉴스 포커스 먼저 실무 협상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뉴스 중에 또 하나 큰 뉴스가 바로 북한의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라는 것입니다. 이 북극성 3형 발사 소식인데요. 북한은 2일 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 북한은 최선의 외무성 제1 부상이 담화를 내놓고 이 미사일을 썼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자, 이번 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누가 먼저 좀 이야기를 시작해 주실까요?
네, 북한이 그 실무협상 날짜를 발표한 이틀날 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영어로는 SLBM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북한이 그 잠수함에서 쏘는 그 탄도미사일 쏜 거는 그 2016년 8월 이후 처음이고요. 한국합참에 따르면 2일날 오전 7시 11분경에 북한이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동쪽 그러니까 동해로 그 탄도미사일 한 발을 쐈고요. 이것은 그 여태까지 뭐 북한이 여러 번 탄도미사일을 쐈지만 북극성 계열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쏜 거는 몇 년 만에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최대 비행 고도는 약 910km, 거리는 약 450여 km로 파악됐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하고 접촉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또 발사를 하는 건 아닙니까?
네네.
지금 그 왜 어떻게 의도를 지금 파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유리한 위치에서 미국과 협상하겠다는 신호다. 이런 이제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저희 VOA와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예.
그러니까 협상 지뢰 때 즉 대미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봐라. 우리가 이렇게 고도의 비대칭 전략 무기가 있고 또 2차 타격 능력도 있다. 그러니까 더 양보를 하라. 이런 목적이 있다는 얘기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재선 때문에 북한 문제의 성과를 내려 하고 있고 미국이 더 다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북한이 더더욱 강공을 펼친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을 보니까 과거 화염과 분노, 뭐 이 광인이론이라고 하는데요. 그저 으름장을 놓으려는 것이었고 실제로 보니까 동계산이 굉장히 빠르고 돈이 많이 드는 전쟁은 안 할 것이다. 이런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북한이 다시 반전, 강공을 펼친다는 그런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것이 모험이 될 수 있다는 뭐 지적도 있는데요. 미국이 북한처럼 뭐 지도자 한 사람의 결정으로 팍팍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이 되고 대화 무용론이 계속 커진다면 미 정부로서는 무력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김정은 정권에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자, 이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지상에서 발사하는 것처럼 고정된 장소에서 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늘 흔들리는 그런 데서 쏴야 되는 거고 또 잠수함이라는 게 이 소음을 뭐 완전히 피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발각될 가능성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잠수함 만드는 공장을 김정은 위원장이 시찰을 앞서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유형의 잠수함이 과연 완성이 된 것으로 봐야 됩니까?
아직은 완성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한경도 심포에 있는 그 잠수함 공작을 가서 그 사진이 일부 이렇게 건조 중인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그 해상에서 이제 그 탄도미사일을 쐈기 때문에요. 일각에서는 그 잠수함이 완성돼서 거기서 쏜 게 아닌가 이런 그 관측이 있었는데요. 지금 밝혀진 거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영어로는 플랫폼이라고 그러고요. 인공으로 만들어진 그 수중 발사대,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실제로 그 탄도미사일을 놓고 쏘기 전에 여러 번 연습을 해봐야죠. 북한이 처음 해보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수중에 있는 일종의 그 발사대에서 쏜 게 아닌가 이렇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판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쏜다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잠수함이 그 물속에서 그 미사일을 쏘려면 상당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또 미사일을 쏘면 그 화력 때문에 그 이 화력이 아주 엄청나기 때문에 내부에 화재 등 여러 가지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예. 크다고 이제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뭐 게다가 실질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그러니까 미국의 실질적인 위협이 되려면 이런 더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은 그만큼 성능도 강하고 크기 때문에
예.
완성도를 더 높여야 하는데 북한은 아직까지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분석이 이제 지배적입니다.
예. 자, 어쨌든 잠수함에서 이제 쏘았다고 발표를 했으니까요.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도 이번 발사에 대해서 좀 우려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 북한 미사일이 일본 그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졌기 때문에 뭐 위협으로 이제 느낀다는 분석인데요.
예.
게다가 잠수함은 전후 좌우 어디에서든 그 숨어서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사실상 일본 전역이 북한 미사일의 사정거리에 들어간다는 현실적인 위협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그 2일에 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이다. 또 엄중하게 항의하고 강하게 비난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우려를 방증합니다. 하지만요, 일본이 과거와는 달리 반응을 상당히 자제하는 분위기도 이제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과거 사례를 보면 그 용인할 수 없는 폭거다 이러면서 강력하게 이제 규탄을 했는데요.
예.
이번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는 다소 평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로서는 조건을 붙이지도 않고 북한 정부와 마주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뭐 저희가 여러 번 전해드렸다시피 이 납북자 문제가 사실상 그 정치적 사안으로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어떻게든 성과를 내겠다는 그런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예. 미 국무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북한이 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소재 이제 국무부가 입장을 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그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위반이라고는 지적하지 않고 결의에 따른 의무를 지켜라 그러면서 도발을 자제하고 빨리 협상에 임해라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자, 이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열렸습니까? 아직 열리기 전인가요?
예, 영국과 프랑스, 독일 세 나라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일단 요청했습니다.
예.
하지만 여러 일정 관계로 바로 열리지는 못했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이번 돌아오는 이번 주 북한 기타 안건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좀 과거와 다른 모습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런 북한이 그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을 했을 때
예.
바로 소집하자 이런 이제 그런 회의를 주도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트럼프 행정부는 뒤로 빠지고 오히려 유럽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모양새가 이제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예.
또 이렇게 바로 열리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잘 알다시피 북한의 입장을 그동안 두둔해왔던 중국도 러시아가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회의가 빠르게 열리지 못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어떻게들 보고 있습니까?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잠수함에서 직접 쏜 건 아닙니다. 수중 발사대,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일종의 인공으로 만든 구조물에서 쏜 거라서요. 잠수함을 완전히 이제 완성한 건 아니지만 잠수함 완성 쪽으로 한 발 더 다가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거 전문가들은 상당히 지금 우려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잠수함 같은 경우는 일반 그 미사일과 달라서 굉장히 은닉성, 감추기가 좋죠. 그래서 만일 이것을 빨리 북한이 완성을 해서 탄도미사일을 잠수함에 싣고 저 어디 동해를 돌아서 가령 남쪽으로 오게 되면 한국, 일본, 미국 다 위험해집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전문가들은 빨리 이것을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들 그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에 북한의 이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뭐 늘상 있는 일이다. 뭐 그렇게 큰 뭐 건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번에는 좀 더 한 발 나가서 이번에 발사를 한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측도 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비판도 사실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이후를 보면 북한 정권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자신과의 약속 위반은 아니다라면서 용인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예.
뭐 하지만 탄도미사일 발사는 거리에 관계없이 명백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이제 위반이죠.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용인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북한 정권에 오히려 국제법을 무시해도 괜찮다. 발사 명분만 더 줬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게다가 이런 용인이 북한의 미사일 기술 향상에도 오히려 도움을 줬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기든 간에 성량을 강화하려면 앞서 최 기자가 얘기했듯이 계속 시험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런 잦은 발사를 통해서 미사일 능력을 개선하고 심지어는 북한이 아직 완성하지 못할 것으로 미 당국이 보고 있는 그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이런 여러 차례 발사를 통해서 개선시킬 수 있다는 그런 미사일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서 탄핵 조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요즘 이 탄핵 얘기가 점점 거세게 이렇게 나오자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고요. 또 뭐 때로는 분개한 뭐 그런 발언도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북한에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뭐 북한에게 유리할 것도 없고 불리할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그 말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탄핵 절차가 상당히 복잡한데요. 최종적으로 탄핵이 되냐 안 되느냐는 미 상원의 3분의 2의 그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상원은 그 미국의 공화당이 잡고 있죠. 장악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요. 만일 탄핵에 그 하려면은 공화당에서 한 20표 정도가 이제 민주당이 합의를 해서 그쪽으로 넘어와야 이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탄핵 가능성이 한마디로 굉장히 좀 낮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약간 좀 궁지에 몰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걸 갖고 탄핵이 될 것이다. 이걸 전제로 해서 유불리를 따지기는 상당히 적절치 않은 그런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 1일에 미 국방차관보가 북한과 관련된 제재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 발언 내용도 좀 알아볼까요? 다시 한번.
예. 랜덜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인데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더 엄격히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 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한 말인데요. 중국 정부에 북한 정권이 미북 실무협상에 근설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자신이 요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가 경제 제재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일부 불이행이 목격된다고 말했는데요. 미국은 중국과 제재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 데 협력할 의향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배경에는 최근 중국이 계속 그 대북 제재의 뒷문을 열어줘서 김정은 정권의 돈줄에 좀 숨통을 트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 대해서 미 정부가 베이징에 경고를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관련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지난 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학술 토론회에서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본래 강경론자인데요. 여기서 볼튼 전 보좌관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He may try to get relief from international sanctions. He may make some concessions. But under current circumstances,
네, 볼튼은 김정은이 제재 완화를 위해서 일부 양보를 할 수 있지만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그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이 이제 해임이 됐고요. 그 뒤에 첫 공개적인 발언을 한 건데요. 이 외에도 뭐 혹시 뭐 얘기를 참 북한과 관련해서 한 게 있습니까?
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그 해임된 다음에 첫 번째로 이제 공개적인 활동이 이제 요것인데요. 최근 그 워싱턴에 있는 그 CSIS 연구소하고 한국의 중앙일보가 이제 공동 주최한 그 학술 토론에 나와서 이제 얘기한 겁니다. 지금 일부 들어보셨는데요.
네.
존 볼튼 전 보좌관이 여기서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그 핵을 절대로 포기 안 할 것이다. 일부 그 양보하는 채 제재를 풀기 위해서 양보하는 채라겠지만 핵을 포기할 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건 평소에도 이제 계속 하던 얘기인데요. 따라서 이제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그 정권 교체 또 군사 행동 이런 강경한 조치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최근 저희 BOA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뭐 전체를 다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은 뭐 이 자리에서 발언 요지를 한번 다시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미북 실무협상의 핵심은 정확한 북한 핵물질 비축량을 파악하고 의심시설에 대한 접근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계속 정상 간 대화에 집착하고 있지만 그 전에 반드시 행동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죠. 또 비핵화는 미국 혼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대화에 중국을 끌어들여서 외교적인 틀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 이런 말도 했고요. 아울러 이제 핵심은 과거의 그 영변 핵시설뿐 아니라 고농축 우라늄, 더도 덜도 아닌 고농축 우라늄이라면서 북한 정권이 핵물질을 만들 수 있는 단 하루의 여유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심고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이 문제를 대충 넘어가고 평화조약 등 전반적인 미북 관계를 논의하길 원하는 북한 당국의 계략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예. 자, 북한 핵실험장 인근 지역 출신 탈북민들을 조사한 결과 방사능 피폭 수치가 매우 높게 나왔다. 지금 또 김 기자가 또 많이 보도를 했는데요.
네.
그 내용 좀 다시 또 한번 알아볼까요?
예, 그 뭐 한국의 여러 언론들이 그 정병국 국회의원 측이 통일부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서 북한 핵실험장인 풍계리와 또 인근 지역 출신 탈북민 10명에 대해서 방사능 피폭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절반인 5명에게서 아주 높은 수치가 측정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5명의 방사능 피폭 흔적이 염색체 이상 판단 기준인 250mSv를 초과했고 48살의 여성은 무려 1386mSv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 여성은 풍계리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진 길주읍에 살다가 3차 핵실험 뒤에 이제 나온 여성인데요.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핵물리학자인 윌리엄 바라타 교수는 저희 VOA에 탈북민들에 대한 방사능 피폭 검사 수치가 극도로 너무 높지 않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특히 40대 여성에게서 나온 수치는 심각한 방사능 질환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 세계보건기구의 자료를 보면요. 그 자연 상태에 있는 우리가 치료한 정상인의 연간 피폭량은
예.
2에서 3 밀리시버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탈북민들에게서 나온 수치는 정상인과 비교해서 이제 수백 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핵실험과 연관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지적인데요. 이 방사능은 노출 정도에 따라서 탈모나 불임, 또 혈액, 위, 뇌, 척수 등 인체 조직과 장기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는 암 유발은 물론이고 유전자 돌연변이까지 그 일으킬 수 있다고 그 의학계에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길주군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이제 건강 안전이 이 때문에 이제 크게 우려되는 건데요. 이 때문에 그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대북인권 특사는 저희 VOA에 그 탈북민들에게 나타난 이 방사선 피폭 수치는 아주 비극적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정보를 전혀 받지 못한 채 이렇게 높은 수준의 방사선에 노출되어 왔다는 건 인간의 생명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 그 북한 정권의 심각한 패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유엔 안보리의 고강도 대북 제재가 2년 이상 계속이 되고 있는데요. 북한 사정이 지금 어떻습니까?
경제 사정이 대단히 안 좋습니다. 북한 뭐 TV를 보면은 뭐 다 잘 돌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실제로 이제 탈북자들 얘기 또 그동안에 나온 여러 객관적인 조짐을 보면요. 북한 경제 사정이 대단히 안 좋습니다. 한국의 중앙은행인 그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4.1, 그 전년도에는 -3.5% 북한 경제가 뒷걸음질을 쳤기 때문에 상당히 상황이 안 좋고요. 특히 그 북한의 그 제일 가는 그 외화벌이 수단이죠. 그 북한은 그 연간 그 석탄을 엄청나게 그 중국으로 수출해서 연간 약 10억 달러를 벌어왔는데요. 이것이 벌써 지금 3년째 그 석탄 수출이 전면 중단이 됐습니다. 섬유 수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환난이 심해지고 광업, 특히 공장 기업소 이런 도시 상당히 안 돌고 있다. 이런 그 증언이 많습니다.
예.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미국과 북한이 4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실무 협상 예비 접촉을 가졌다는 소식과 함께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쐈다는 내용 그리고 미국의 입장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김영건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미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미국의 문화를 들여다보는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도성민입니다. 지금 미국은 홈커밍 데이 기간입니다. 9월 말에서 10월 초순이면 대부분의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 또 댄스 파티, 운동 경기 등이 열리는데요. 바로 홈커밍 행사의 일환입니다. 과연 이 홈커밍 데이라는 것이 미국 사람들한테는 어떤 의미일까요?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오늘은 100년 넘게 미국 사람들의 생활 속에 자리하고 있는 홈커밍 데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00년 넘게 이어져온 학창시절의 추억, 홈커밍 데이.
Coming to me is coming back to a place where you've grown up, where you've.
나한테 홈커밍이라는 것은 다녔던 학교나 날 성장시켰던 곳, 또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친구들, 지인들과 만나서 사회에서 쌓은 여러 가지 경험을 나누는 그런 의미입니다.
Well, when I was in high school, homecoming was when everybody came back to the school.
내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모두가 학교로 돌아오는 옛날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풋볼 게임을 보러 가는 게 홈커밍이었어요.
홈커밍 데이는 사전적으로 해석하자면 집으로 돌아오는 날입니다. 해마다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미국 전역의 고등학교, 대학교, 또 특별한 단체나 모임에서 졸업생이나 선배들이 자신을 성장시켰던 그 추억의 장소를 되돌아가 보는 동창회의 날, 모교 방문의 날 같은 아주 오랜 세월 이어져 온 미국 사람들의 연례 행사입니다.
Basketball games, football games. Usually they have homecoming dances.
인터넷 백과사전이라고 불리는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미국의 홈커밍은 재학생과 함께 학교로 돌아온 졸업생들이 소속 학교의 풋볼팀을 응원하기 위한 친목 행사를 했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 미식 축구 경기로 홈커밍 행사를 마무리했다는 1911년 미주리 대학의 기록이 최초였다고 합니다. 이후 홈커밍은 졸업생들이 다시 모이는 동창회로, 또 가을에 열리는 고등학교나 대학에서의 학생 축제로 지금까지 10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Something I never thought about because it was just always existed.
늘 열리는 것이고 또 누구나 경험을 해본 학교 중심의 행사여서 특별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인데요.
I think it might have to do with the school playing football or
something. 홈커밍 데이가 어떤 것이냐고 물어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추억이나 또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걸 보면 분명 홈커밍은 미국 사람들의 문화이자 전통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Homecoming is usually upperclassmen, junior, senior year high school.
홈커밍은 대개 고등학교 주니어, 시니어 학생들이 턱시도 정장과 드레스처럼 격식 있는 옷을 갖춰 입고 같이 춤추고 식사하고 모든 모두가 같이 하는 행사죠.
1970년대 시카고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다는 이분도. 또 같은 시기 버지니아 지역에서 학교를 다녔다는 이분도.
우리 학교에서도 전교생이 온 동네를 행진하는 퍼레이드를 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마칭 밴드가 앞서고 풋볼팀 친구들이 따르고 치어리더들도 행진하면서 사람들과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했어요. 행진이 끝나면 모두 풋볼 경기를 보러 갔고요. 그리고 나선 아주 화려한 댄스 파티를 했답니다.
홈커밍은 학창 시절을 추억하는, 얼굴을 환하게 만드는 특별한 것입니다.
아, 맞아요. 우린 그때 호코라고 했어요. 호코. 그때는 고등학생들이 홈커밍 대신에 호코라고 불렀어요.
Always had to go out and buy a beautiful dress. It was like the fall version of the prom.
아주 예쁜 드레스가 필수였어요. 친구 집에 몰려가서 같이 머리를 꾸미고 서로 화장도 해주고 그리고 모두 같이 홈커밍 댄스 파티에 가는 거죠.
아름다운 드레스를 차려입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댄스 파티장으로 들어가는 여고생들의 설렘이 바로 홈커밍의 추억이라고 하고요.
Well, I was pretty much a loner, so I didn't really have a lot of friends, so I never went.
수줍음이 많았던 남학생들, 여자친구에게 데이트를 청하지 못해서 댄스 파티에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아쉬운 추억으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My high school was an all-boy high school.
제가 다녔던 학교는 남자 고등학교여서 홈커밍 때 주로 여학생들이 초대돼서 학교에 오거든요. 저 같은 남학생들이 홈커밍을 가는 이유가 여학생들을 사귀고 싶은 마음도 컸었죠.
시대는 다르지만 세대를 아우르면서 대다수 미국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학창 시절의 추억이 바로 홈커밍입니다.
I think it is. I think it's been going on as long as my husband and I have been in school. My mother, who went to high school in 1950, went to her homecoming.
그럼요. 미국의 전통이죠. 남편과도 홈커밍에서 만났으니까요. 제 어머니도 1950년대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풋볼팀하고 홈커밍을 갔었고요. 나도 그랬고 그리고 제 딸도 이번 주에 홈커밍을 가게 되는군요.
1970년대, 80년대 고등학교를 다녔다는 이분들과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홈커밍은 어떻게 다른 게 있을까요? 버지니아주 비엔나 지역의 고등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So basically, Spirit Week is the homecoming week where students get to dress up.
우리 학교의 홈커밍은 Spirit Week로 시작해요. 홈커밍의 분위기를 돋우는 행사라고 할까요? 올해 스피릿 위크는 월요일, US데이라는 주제로 시작했는데요. 모두가 흰색이나 빨강, 파랑색의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금요일과 토요일로 이어지는 홈커밍 경기 또 댄스 파티를 앞두고 월요일부터 분위기를 돋우는 행사가 열렸다고 하네요.
Football is basically like football game. But before that there's something called tailgate, which is basically like
경기장 주변 주차장에서 학생들끼리 또 다른 작은 파티를 하면서 흥겨운 시간을 가진답니다.
So next day of the football game, we have like Saturday homecoming party, which is a kind of formal attire dancing party.
풋볼 경기 바로 다음 날에 홈커밍 댄스가 있어요. 토요일에 하는데 다들 멋있는 옷을 차려입습니다. 남학생들은 정장 턱시도 같은 것을 입고 여학생들은 드레스를 입고요. 어떤 친구들은 그냥 셔츠 같은 것도 입는데 청바지 같은 것만 아니면 되거든요.
About like 3 p.m. and then they all the girls together prepare.
홈커밍 댄스 날 여학생들은 3시쯤 모여서 같이 화장을 하고 서로를 예쁘게 꾸며줘요. 그리고 여기 내셔널 하버 같은 곳에 가서 기념사진을 찍는 거죠.
여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단장을 하고 또 그런 기분을 즐기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가 않은데요.
Oh, also you can't forget about this like asking out culture.
빼놓을 수 없는 홈커밍의 설렘. 댄스 파티에 같이 갈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에게 용감하게 고백하고 수줍게 승낙하는 일입니다.
We have some small events.
Yes, and
홈커밍 댄스 날입니다. 모두를 흥겹게 하는 DJ의 음악 선물이 이어집니다.
So homecoming also has princes, queens and kings. I don't know who this year.
특히 모두가 궁금해하는 학교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인기 있는 학생을 왕과 왕비, 또 공주와 왕자로 인정해 발표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There's an after party usually. Yeah, people go homecoming from for after party. Yeah. That's the biggest reason.
파티장 주변은 늘 그날을 기념하는 사진을 남기는 사람들, 또 간식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학생들, 그리고 이어질 또 다른 파티 약속에 흥이 넘치는 시간입니다.
It's fun because I can talk about mine and my mother comes and talks.
할머니 할아버지에게서 엄마 아빠로 다시 아들과 딸에게로 이어지는 이 홈커밍의 추억이 가을이 시작되는 딱 이맘때 미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문화 속으로 도성민이었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은 어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한과의 비핵화 실무협상에 창의적인 방안들을 가져갔으며 좋은 논의를 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보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앞선 북한 측의 발표는 8시간 반 동안 이어진 협상의 내용이나 정신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앞서 북한 측 수석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이날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사는 전적으로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데 결렬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사는 미국이 그동안 유연한 접근, 새로운 방법, 창발적인 해결책을 시사하며 기대감을 부풀게 했지만 아무것도 협상장에 들고 나오지 않아 크게 실망하고 협상 의욕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텔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대표단이 이날 실무협상에서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이뤄진 일들을 검토했고 양측이 우려하는 많은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집중적으로 관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4개 분야에 각각 진전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계획들을 미국 대표단이 소개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2주 내에 스톡홀름에서 다시 만나 모든 주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어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한 미국과의 비핵화 실무협상 이후 협상을 이어갈 의혹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오늘 담화를 통해 미국이 우리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 인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완전하고도 되돌릴 수 없게 철회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이번과 같은 역스러운 협상을 할 의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아울러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양측이 두 주일 후에 만날 의향이라고 사실과 전혀 무근거한 말을 내돌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판문점 순회상봉으로부터 99일이 지난 오늘까지 아무것도 고안해내지 못한 그들이 두 주일이라는 시간 내에 우리의 기대와 전 세계적 관심에 부응하는 대안을 가져올 리가 만무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실무협상을 위해 스웨덴에 갔던 북한 대표단은 오늘 숙소인 스톡홀름 외곽 북한 대사관을 출발했습니다. 전날 협상 결렬을 선언했던 김명길 순회대사 등 북한 대표단은 오늘 오전 10시 50분께 차량을 타고 대사관을 빠져나갔습니다. 김 대사는 2주 내에 스톡홀름으로 돌아와 다시 만나자는 주최측 스웨덴의 초청에 응하겠냐는 취재진 질문에 미국 측에다 물어보십시오라고 답한 뒤에 떠났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4일 예비 접촉에 이어 어제 5일 하루 일정으로 실무협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김 대사는 8시간 반에 걸친 회의 직후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미국 측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수교 70주년을 맞아 오늘 정상 간 축전 교환을 통해 관계 발전을 다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축전에서 조중 두 당과 인민은 지난 70년 동안의 여정에서 언제나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세월의 온갖 풍파를 이겨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오늘날 조중 관계는 지나온 역사를 계승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중대하고도 관건적인 시기라며 조중 친선을 세상이 부러워하도록 강화시켜 발전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70년 전 정식 수교한 것은 양국 관계에서 획기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강조하고 중국 공산당과 정부, 인민을 대표해 조선노동당, 정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조 관계를 훌륭히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외교관계 설정 70도를 계기로 중조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추동해 두 나라와 인민에게 더 많은 복리를 가져다 줄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콩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오늘로 18주째를 맞아 계속됐습니다. 오늘 홍콩 시내에서는 두 무리로 나뉜 시위대 수천 명이 마스크를 쓴 채 행진을 벌였습니다. 모든 시위 참가자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 금지법에 항의하는 시위입니다. 앞서 홍콩 당국은 어제 사실상 계엄에 준하는 비상조치인 긴급 정황 규례 조례를 발동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발효된 복면 금지법에 당일에 이어 시위대가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국 기상청 제공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은 새벽부터 낮 사이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평양은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오는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 13도, 오후엔 구름 많겠고 낮 최고기온 17도 기록하겠습니다. 신의주는 오전에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 12도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BOA 마감 뉴스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